예, 오늘은 스가랴 1장 12절 중심으로 저희가 보고자 하는데, 우리 스가랴 읽은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우리 7절서부터 17절까지, 7절서부터 17절까지 다 읽고, 오늘 12절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편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궁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저희가 지금 8절에 나오는 그 이상, 우선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신 분, 이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속, 이게 세상을 지금 상징하고, 화석류나무는 교회,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이상으로 우리가 풀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봤는데, 이 땅에 두루 다니라 보내신 자들이 이제 땅을 두루 다니어 보고 나서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11절에 온 땅이 편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세상에 평화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런 말을 듣자마자 이제 오늘 12절 중심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예, 세상에 평화가 있는 것이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죠. 이 세상의 평화는 즉 세상적인 평화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스스로 자기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평화를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 그런 평화를 이루어갈 것을 자주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전 세상이 하나님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것인데, 근데 이 스가랴의 지금 그 이상에서 첫 번째 이상에서 지금 그렇게 망해야 될그 세상에 평화가 있다. 지금 이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보고하는 내용이 편안하여 정원하더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평화를 그냥 영원토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학개 2장 6절 7절에 우리가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히브리서 지난번에 본 히브리서 12장 26절에도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오직 이제 진동치 아니하는 천국, 즉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만 이제 남게 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진동하여 다 무너집니다. 즉 다 망합니다. 오직 남는 것은 이제 천국.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서 12장에 진동하는데 진동치 않을 땅을 우리의 영원한 유업으로 받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가 이 이상을 보고 있을 이때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래서 이 흔드는, 모든 것을 흔드는, 즉 모든 것을 흔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그 이 우리 뭐 수도 없이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오신다 했을 때는 항상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죠? 백성을 구하러 오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도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으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심판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만 지금 두 단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심판도 두 단계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즉 모든 게 다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 흔들린 현실을 저희가 믿고 그 흔들린 현실에 맞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즉 여러분과 저한테만큼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었고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단 말입니다. 그 현실을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가 이제 관계가 없는 것을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도 두 단계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은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약 스가랴에서 보여지는 이제 이 평안한 이 현실 이것이 다 흔들리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두 단계로 이루시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영적으로는 벌써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더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게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 세상은 이제 끝난 것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끝난 거라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안 하겠다. 왜 우리는 이제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금 그 얘기인데.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직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즉 땅이 온 땅이 편안하여 정원하다라는 보고를 받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지금 홍마, 자마, 백마를 탄 자들이 세상을 두루다니고 보고한 이 내용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위해 지금 중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위해, 즉 구약에서 지금 예표 수준에서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거지만, 그러나 참 예루살렘, 이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 즉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에서는 예표 수준에서 이스라엘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이 표현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예표가 뭘 예표하고 있는가를 이해를 하셔야죠. 그런데 70년이라는 이 기간이 나옵니다. 이거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 여러분, 처음에 우리 스가랴 공부할 때 처음에 제가 좀 백그라운드를 가르쳤는데 뭐예요? 이 스가랴의 그 백그라운드는 지금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재건하는 지금 그런 것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뭘 예언했습니까? 약 20년 전, 즉 스가랴 시간으로 20년 전 다니엘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우선 다니엘 9장에 한번 먼저 가보죠. 여러분하고 다니엘 9장도 자세하게는 안 봤지만 한번 본 내용입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로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즉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니엘은 그 바로 포로 생활에 자기도 끌려간 사람 아닙니까? 자기도 끌려가서 지금 보니까 아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있으면 돌아가리라 한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때가 온 거란 말이에요. 즉 지금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여기 다리오 왕의 시대, 그걸 다리오 왕의 시대, 즉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라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 다리오라는 왕과 고레스 왕은 같은 사람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메대 족속 갈대아, 즉 펄시안이죠. 펄시안 왕국이 이제 쓰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다리오인데, 그러나 첫 번째 왕의 이름을 고레스라 이렇게도 성경에서 부르고 있다 이 말이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이 뭘 한 거예요 지금? 다리오 왕이 바벨론 왕을, 즉 바벨론 왕국을 쳐부신 거 아니에요. 즉 펄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국이 망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펄시안 왕 다리오가 천년이나 원년에 쓰는 걸 보고 생각을 해보니 아 70년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지금 그때구나. 그때 다니엘은 이런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로 한번 가보죠.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12절부터 읽으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이때는 아직 포로 생활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 여호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에서 인하여 벌하여 영영히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즉, 바벨론 왕의 그 왕국을 지금 심판하실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29장, 예레미야 29장. 29장 10절. 여기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편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그 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런 예레미야에서 읽었던 그런 말씀들을 이제 다니엘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보면 그때가 되면 너희가 기도하라. 그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25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벨론이 망하며 이루어진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9장 10절에 의하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자신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고는 예레미야 25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아,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왜? 다리오 왕, 즉 페르시아 왕이 이제 모든 걸 잡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29장, 그때에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은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게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질까? 벌써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걸로 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몇 년이 남은 것으로 해서 다시 정하십니다. 그러면 같은 해에 바사왕 고레스는 온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이제 바벨론 나라를 망하게 하고는 모든 이제 그 힘을 이제 다 모아서 자기가 왕이 되는데, 왕으로서 이제 군림하는데,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립니다. 그 공포하고 조서 내리는 그어이 뭐야 내용이 우선 역대하에 가서 좀 읽어보죠. 역대하 마지막 장.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 22절을 보면, 이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이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펄시아 왕이 이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네는 다 돌아가라. 왜? 너희들 보고 성전을 다시 지라. 이렇게 허락을 하게끔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내용이 에스라입니다. 그죠? 우리 그 역대하가 끝나면 이제 에스라인데, 에스라의 시작이 바로 역대하 마지막이 에스라의 시작이죠. 그래서 에스라 1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나무와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라. 저하고 그 출애굽기를 계속 공부하신 분은 또 생각이 나는 구절이 있죠. 왜? 출애굽을 할 때도 그 애굽에서 금과 은과 그 보물들을 다 갖고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그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은과 금과 기타 물건 짐승으로 도와주고 해서 근데 그런 것을 왜 갖고 나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주는 즉 출애굽기 때도 결국 그거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서 뭐 하는 데 썼어요? 처음에는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썼죠. 네, 그러나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썼지만 그때 이제 하나님이 화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네? 성막 그 다 움직이는 성전을 짓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갖고 나와서 결국 성전을 짓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져야 되는데 에스라를 읽어보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너희들 왜 성전을 짓는 일을 이렇게 안 하고 있느냐.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이 스가랴나 학개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혼을 내는 거죠. 왜? 아니 성전을 다시 지라고 지금 이스라엘로 보내줬는데 가갖고 딴짓만 하는 거예요. 성전 안 져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선지자를 보내는 건데 결국 짓기는 짓죠. 다시 건축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여러분과 저가 보물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강한 자를 결박을 하고 더 강한 자가 그 보물을 늑탈하여 그리하여 즉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짓죠. 뭐 게을르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짓는 그 일에 교회로서 참여가 되어서 우리도 지금 그 성전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죠. 자기는 뭐 딴 거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산단 말입니다. 결국은 성전 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성전 짓는 걸로 풀이가 안 하시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삶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 거지. 그런데 뭐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아오는 걸 회복이라 그러는데 그러나 구약입니다. 예표입니다. 완전 회복이 아니죠. 이런 거는 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셔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것을 예표 수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다시 짓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특히 4장 같은데 읽어보시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20년 후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스가랴의 이 이상에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직접 언제까지 이를 예루살렘 유다 성읍들을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근데 이 70년이라는 것도 너무 그렇게 정확하게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상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도 상징적인 그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이 70년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가 70년을 얘기하는 거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뭐, 그딱 7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그 70년이라는 그 횟수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은 그 처음에 이 바벨론에게 잡혀갈 때 그때가 606 BC였 606 BC. 그래서 606 BC 때 처음 이송될 때부터 538년 제1차 귀환 537년에 망하는 거 아니 538년에 이제 저희 뭐야 7년이죠. 7년 8년 본데 그 바벨론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그렇게 해서 606년부터 538년이 70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587년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때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이 망한 게 아니라 그저 뭐야 저 유다가 망하는 거죠. 587년. 유다가 587년에 망해갖고 그 성전이 파괴되고 516년 BC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래서 그거를 한 70년으로 보는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정확하게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년, 이런다기보다는, 이 70년에게 중요한 뜻이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역대하 36장. 우선, 그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70년이라는 그 기간이, 도대체 성경에서 그럼 뭐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이 되는가? 이걸 좀 같이 보고자 하는데. 근데 역대하 36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70년을 포로 생활을 할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 같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년이 뭐예요? 어쨌든, 안식년은 7년에 한번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7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 7년째가 안식년이죠. 그리고, 그 7년씩 해서 몇 번이에요? 77이 49. 그래서, 7년씩 안식년을 7번 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죠. 그 희년의 뜻은 뭐예요? 희년의 뜻은 이제 해방이에요. 그죠? 포로 생활이나 노예 생활이나 누구한테 재산을 뺏겼거나 어쨌든 했을 때그 희년마다 모든 게, free.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면서 지금이 바로 희년이다. 왜? 이제 다 풀이가 되는. 우리가 죄에서 풀이되고 묶인 거에서 풀이되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희년을 이루시는 걸 얘기하시죠. 근데 여기 70년을 안식하는데 그러면 70년, 매 1년이 안식년이라고 하면 그러면 안식년으로 지나는 1년이 7번 지나면 50년. 그러면 희년이 70년. 그러면 10개의 희년입니다. 70년이면. 이 하루, 그러니까 1년을 안식년으로 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70년으로 우리가 계산 70번을 안식년을 하려면 희년이 10개입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좀 긴데 8절부터 보시면 희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8절부터 우리가 좀 읽어보죠.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에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 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 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 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 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러면 21절에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되고 이제 자유를 선포하고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백성들이 안식년도 안 지키고 희년도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강제로 안식년, 희년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강제로. 즉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70년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는 기간으로 70년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꼭 이게 지금 70년이다 이러는 것보다는 여기서 70년 한 년 한 년이 안식년을 지키듯이 지키는 거라고 했을 때 그 70이라는 그런 그 이 숫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이루시는 기간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과 유다 그 성읍들을 벌하시는 겁니다. 잘 이해하세요. 구원 역사를 보시면 제가 두 번이라 그랬죠. 그러면 처음에 오셨을 때 누가 벌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우리 믿는 사람이. 그리고 누가 있는 거예요? 재림 때는 세상. 여기도 먼저 누가 벌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상징하는 그 바벨론은 이제 70년 후에 이제 와장창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 역사의 패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구원 역사의 패턴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언제까지 70년이 되었느니라, 되었나이다. 즉 이사야서 10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10장 5절. 화 있을진저 앗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할이라. 그러면 앗수르가 뭐 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나라죠. 근데 결국은 누가 앗수르를 들어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들어써서 유다를 망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즉 여기 앗수르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즉 내가 앗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즉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즉 지금 누굴 먼저 심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앗수르란 나라, 바벨론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심판을 할 것이다.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지려고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자들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용하셔서 지금 백성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이제 심판도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 후에는. 그러나 구약적으로만 얘기하게 되면 지금 앗수르 나라나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앗수르 나라나 바벨론 나라가 자기들의 그 수준을 이해를 못합니다. 잘난 줄 압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건데 하나님을 인정을 못하고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강해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 나라를 도끼로 쓰고 있는데 도끼가 잘난 줄 안단 말이에요, 지금.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쓴 그 나라들을 이제 또 결국 완전하게 심판하시게 됩니다. 24장. 그 아까 이사야 10장 24장.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앗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는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든다. 그 애굽 군대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죠? 그 얘기죠.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을 하시는데, 근데 이런 것은 레위기에 벌써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신명기에도 나오고 하는데, 레위기에 우리 26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근데 거기 보면은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금방금방 얘기해 드리면 집에 와서 한번 다좀 읽어 보세요. 즉 거기에 3장 3절서부터 13절에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즉내 말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해 주신다 이 말이죠. 축복을 해 주시는데, 그러나 14절서부터 보면, 그러나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쭉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내용, 그것을 70년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까 안식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34절에 가보시면,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성경이 지금 알려줍니다. 그냥 포로만이 아니라 이게 심판인데, 심판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을 안 해요.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26장에 2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열왕기하의 6장 28절 29절에 가면 진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일어나는데, 그러면 뭐예요? 70년이 끝난다는 말은 이제 뭐예요? 그 형벌의 기간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벌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즉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70년 동안 받아야 되는, 이걸로 말하면 그 형벌을 받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즉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지옥에서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시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몇 시간 안 되지만 그게 다 끝나야, 즉 70년이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되 완전하게 끝을 내셔야 됩니다. 그게 끝나지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회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즉 이제 70년이 다 됐다는 거는 형벌이 끝날 날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년 심볼리즘이 10개의 안식년에 10개의 희년. 즉 하나님 형벌은 그 코스가 다 끝나야 되는 완전한 심판이 주어져야 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옥의 형벌은 완전한 형벌입니다. 영원히 받아야 되는, 뭐 중간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형벌이 지금 예수님한테 퍼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완전한 형벌이 그 주어지는 현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이 구약 내에서는 지금 이 회복도 예표기 때문에 완전 회복은 아니죠. 예표로 회복이 됩니다. 언제까지? 그래서 이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언제까지가 이미와 아직입니다. 즉, 이미 모든 걸 이루어진 현실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언제까지가 없습니다. 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대고 언제까지 이런 말을 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왜?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바울의 서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왜? 바울의 서신에서는 언제까지라는 불만이 없습니다. 왜? 다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직도 언제까지가 남아있는 그런 수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것. 이 수준에서는 아직도 언제까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언제까지 얘기할 때는 다 이루어진 것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것에 관한 말이지, 뭔가가 덜 이루어지고 덜 주어지고 뭔가 하나님이 아직도 안한게 있는 듯한 한 그런 수준에서 언제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은 구약에 사는 사람 같이 돼버립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것을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꼭 오셔서 아무것도 안 이룬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그럼 다 이루어진 게 이제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것을 가지고는 충분히 언제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장에 거기서도 천국에서 지금 언제까지? 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날을 기다리며 얘기하는 거죠. 즉, 이제 우리가 배우면 계속해서 이 이상을 배우게 되면 그 언제까지를 대답을 해주시는데 언제까지냐 하면 메시아가 오기까지입니다. 즉, 하나님이 오기까지.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이 오신 후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오신 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적인 언제까지는 여러분과 저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중재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외인같이 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지금 스가랴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언제까지 즉, 그 언제까지도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예수님이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언제까지, 지금, 두 가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언제까지, 또 다른 상태에서 언제까지? 근데 언제까지란 단어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죄고 하나는 죄가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을 안 하시면 같이 언제까지 하는데 한 명은 죄 짓고 있고 한 명은 죄 짓는 게 아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를 하셔야지 잘못해서 언제까지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하는 언제까지면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지금 언제까지라는 이런 이 울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언제까지 이거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적인 언제까지는 이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런 언제까지 즉 자꾸 예?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저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쁘게 살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되는데 즉 언제까지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응답을 하셔서 이제 받는 고난을 가지고 또 언제까지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안 와신 것 같이 구약 수준에서 언제까지 이러고 있는 게 너무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오셨어요. 이제 더 이상 언제까지가 아니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그다 이루어진 것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뭘더 이루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뭐 이건 뭐 지금 항상 얘기하는 거죠. 뭔가 덜 해준 것 같이, 뭔가 예수님이 해주신 게 부족한 것 같이, 예수님이 지금 다 이루어 주신 거에 불만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구약의 불만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불만은 가질 수가 없는 현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13절서부터 이제 우리가 읽게 되면 이제 다음번부터 우리 그 공부하죠. 읽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제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다. 이제 오시는데 그럼 오셔서 이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두 가지죠. 그래서 그 13절서부터 17절까지, 사실 14절서부터 17절이죠. 왜 13절은 그냥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구원과 심판. 그 내용이 이제 이첫 번째 이상을 마무리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봐야죠. 예. 그래서 참 재밌는 건 뭐예요? 이 구약을 제가 읽어드리면 제가 시편만 읽어드려도 엄청난 그 언제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다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이해를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시편에서 그 받는 고난을 언제까지 이럽니까? 뭐 하나님은 나에게서 얼굴을 언제까지 감추시,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 감추시고 계십니까? 지금. 구약적인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제쳐놓고 그대로 여러분 삶에 가져와서 시편 읽은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해를 해버리시면 심각해집니다. 이제는 그런 울부짖음은 끝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은 절대로 우리가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이 환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환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빌립보서에서 이제 계속 보여질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그 고난을 기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구약적인 언제까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이 관계를 지금 우리가 구약의 이상을 보면서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 이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참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에게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을 거치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쳐서 가져와야 됩니다. 구약. 그래서 예수님을 놓고 구약을 이해해야지. 구약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구약을 공부할 때 잘못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아주 그냥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고난이랑 고난은 아주 그냥 뭐 저는 먹는 걸 하도 좋아해 갖고 뭐 이렇게 국수를 시켜도 뭐예요? 그냥 하나만 안 시키고 뭐라 그럽니까? 곱빼기.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한테 그냥 곱빼기로 지금 고난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아, 이게 지금 뭐가 이루어졌길래 지금 이렇게 다른가? 구약하고 이렇게 다른가? 이걸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하게끔 믿게끔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의 판단, 그 사람의 이해, 그 사람의 믿음. 이것을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제가 그 뭐야,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응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현실, 즉 우리의 천국 현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이런 모든 것이 그 현실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귀한 천국 백성들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